심리학자라고 하죠. 케빈 더튼이 다음과 같은 제목의 새 책을 발표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The Wisdom of Psychopaths. What Saints, Spies and Serial Killers Can Teach Us About Success. 사이코패스의 지혜. 성인, 스파이, 연쇄살인범이 가르쳐주는 성공 비결인데요. Which professions have the most psychopaths? 어느 직업군에 사이코패스가 가장 많은가? 라는 질문의 다음과 같은 순위별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위, CEO. 2위, 변호사. 3위, 방송계 종사자. 4위, 판매원. 5위, 수술의사. 6위, 저널리스트. 7위, 경찰. 8위, 성직자. 9위, 요리사. 10위, 공무원. 이 통계 자료에서 흥미로운 거는 직업의 종류와 사이코패스의 성향과의 관계입니다. 작가는 권력 지향적이고 감정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직업이 사이코패스에게 어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적인 소통과 봉사적인 성격을 띠는 간병인, 간호사, 교사 같은 직업군에는 사이코패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사실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있죠. 어떤 경우에도 인간성은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편한 주말 보내셨나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직업군 3위 종사자이기도 하죠.
그러게요. 방송계 종사자가 3위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뭐 빨리 인정하신 건 결과에 동의하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세요?
네. 아니지 않나요?
쓰여있진 않아요, 얼굴에. 네.
아니,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요. 네. 자연인과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차이가 큰 사람들이 이 사이코패스가 될 확률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뭐, CEO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기타 등등 이 순위를 보니까요.
네네네.
네, 방송인이 사실 그런 직업 중에 하나죠.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닙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 그 작가가 네. 됐잖아요. 상대적으로 봉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한 직업군에 또 상대적으로 적은 사이코패스 류리.
아, 그럼 제가 밸런스를 잘 지키고 있는 건가요?
중간에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요, 이 순위에 아티스트가 없는 게 좀 놀랍긴 해요. 왜냐면, 이 아티스트에 대한 또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만의
직업인가요?
세계가 있고.
그것도 직업인가요?
그럼요, 직업이죠.
뭐, 그래요. 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기분이.
아, 굳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직업이라서 사이코패스가 될 일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가요?
저 사람 예술가로 이름을 날리지 않았다면 뭔가 무시무시한.
아, 그러면 이제 예술로서 승화를 시키는 거군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말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는 기질은 누구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물론 아닌가요? 유전적이라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쯤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의 정의를 제대로 한번 내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되고 있죠?
네. 소개해드린 책의 저자가 내린 정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Psychopathy is a personality disorder that has been variously described as characterized by shallow emotions, stress tolerance, lacking empathy, cold-heartedness, lacking guilt, egocentricity, superficial char, manipulativeness, irresponsibility, impulsivity, and antisocial behaviors, such as parasitic lifestyle and criminality. 참 많네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정의 깊이가 얕고, 특히 두려움의 감정이 없다. 스트레스를 잘 견딘다. 감정이입을 잘 못한다. 냉혹하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무책임하다. 충동적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
반사회적인 행동만 빼면 실생활에서 만나보기 불가능한 유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에게 사이코패스 지수 자가 측정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죠?
아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해봐야 되겠어요.
괜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오늘부터 네. 감상할 작품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문학 속 아웃사이더를 만나는 한 달간의 독서 기행 세 번째 감상 작품이죠.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이 작품의 주인공이 사이코패스로 해석이 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오해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알베르 까뮈가 이방인을 발표한 것이 1942년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무명 작가였다고 하죠. 하지만 작품의 독창적이고 충격적인 주인공 때문에 말 그대로 문단의 해성처럼 데뷔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 메르소. 언뜻 보기에는 희대의 사이코패스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평론가들은 그의 진실성을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영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영웅. 한마디로 메르소는 관습과 규칙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데요. 지금까지도 그가 던져주는 충격적인 진실은 유효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읽어나가시면서 그 진실을 만나보시죠.
네, 또 이번 주에도요. 이방인과의 인연을 더욱더 각별하게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작은 선물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이방인의 감상문을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선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는사에서 주시는 이방인 번역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감상 게시판 오시려면요. home.ebs.kr/english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연과 실시간 메시지 보내시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은 EBS underbar english englite이고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세요.
이제 음악 듣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Massive Attack과 Elizabeth Fraser가 그들의 오리지널을 호세 곤잘레스가 커버한 Teardrop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Mother died today, or maybe yesterday. I can't be sure. The telegram from the home says, Your mother passed away. Funeral tomorrow. Deep sympathy. Which leaves the matter doubtful. It could have been yesterday. The home for aged persons is at Marengo, some 50 miles from Algiers. With a 2 o'clock bus, I should get there well before nightfall. Then I can spend the night there, keeping the usual vigil beside the body, and be back here by tomorrow evening. I have fixed up with my employer for 2 days' leave. Obviously, under the circumstances, he couldn't refuse. Still, I had an idea he looked annoyed and I said, without thinking, Sorry, sir, but it's not my fault, you know. Afterwards, it struck me I needn't have said that. I had no reason to excuse myself. It was up to him to express his sympathy, and so forth. Probably he will do so the day after tomorrow, when he sees me in black. For the present, it's almost as if mother weren't really dead. The funeral will bring it home to me, put an official seal on it, so to speak. I took the 2 o'clock bus. It was a blazing hot afternoon. I'd lunched, as usual, at Celeste's restaurant. Everyone was most kind, and Celeste said to me, There's no one like a mother. When I left, they came with me to the door. It was something of a rush, getting away, as at the last moment I had to call in at Emmanuel's place to borrow his black tie and mourning band. He lost his uncle a few months ago. I had to run to catch the bus. I suppose it was my hurrying like that. What with the glare off the road and from the sky, the reek of gasoline and the jolts that made me feel so drowsy. Anyhow, I slept most of the way. When I woke, I was leaning against a soldier. He grinned and asked me if I'd come from a long way off, and I just nodded. To cut things short, I wasn't in a mood for talking.
"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제일지도 모른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랭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면 오후 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다. 사장은 이유가 이유인 만큼 거절할 수 없었지만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난 사장에게 말했다.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하나 싶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변명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쪽에서 조의를 표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틀 후에 내가 상장을 달고 오면 조문 인사를 할 것이다. 아직은 엄마는 죽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야 기정사실이 되어 공인된 격실을 갖추게 될 것이다.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씨가 몹시 더웠다. 양로원에 도착했다. 원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나를 맞았다. 악수를 하고 나서도 내 손을 놓지 않아서 어떻게 손을 빼야 할지 몰랐다. 원장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다.
'Madame Merceau entered the home 3 years ago. She had no private means and depended entirely on you.'
I had a feeling he was blaming me for something and started to explain, but he cut me short.
'There's no need to excuse yourself, my boy. I've looked up the record and obviously you weren't in a position to see that she was properly cared for. She needed someone to be with her all the time, and young men in jobs like yours don't get too much pay. In any case, she was much happier in the home,' I said.
'Yes, sir. I'm sure of that.'
Then he added,
'She had good friends here, you know. Old folks like herself, and one gets on better with people of one's own generation. You're much too young. You couldn't have been much of a companion to her.'
That was so. When we lived together, Mother always watching me, but we hardly ever talked. During her first few weeks at the home, she used to cry a good deal. But that was only because she hadn't settled down. After a month or two, she'd have cried if she'd been told to leave the home. Because this, too, would have been a wrench. That was why, during the last year, I seldom went to see her. Also, it would have meant losing my Sunday, not to mention the trouble of going to the bus, getting my ticket, and spending 2 hours on the journey each way. The warden went on talking, but I didn't pay much attention. Finally, he said,
'Now I suppose you'd like to see your mother.'
I rose without replying, and he led the way to the door.
머리소 부인이 여기 들어오신 게 3년 됐군요. 의지할 사람은 선생밖에 없었고요.
그가 날 나무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사정 설명을 하려 했더니 그가 내 말을 막았다.
변명할 건 없어요. 제가 서류를 읽어보니까 선생은 어머니를 부양할 상황이 안 되더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머니는 여기 계신 게 더 행복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어머니에겐 동년배의 친구들이 계셨었죠. 그분들이랑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요. 선생같이 젊은 아들이랑 지내셨으면 적적하셨을 겁니다.
사실이었다. 집에 있었을 때 엄마는 나만 지켜보면서 시간을 보냈었다. 그래서 양로원에 들어간 후 처음 며칠 동안은 울기만 했다. 하지만 그것도 습관 탓이었다. 몇 달 후에 양로원에서 나오라고 해도 습관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마지막 해에 내가 양로원에 가지 않은 건 그런 이유도 약간 있었다. 게다가 일요일을 온전히 다 바쳐야 했다. 원장이 어머니를 보러 가자고 안내했다. 안뜰을 건너서 어머니를 모신 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에 뚜껑이 덮인 관이 있었다. 문지기가 들어와서 말했다.
Just then, the keeper came up behind me. He'd evidently been running, as he was a little out of breath. We put the lid on, but I was told to unscrew it when you came so that you could see her. While he was going up to the coffin, I told him not to trouble. Eh? What's that? He exclaimed. You don't want me to?
No,
I said. He put back the screwdriver in his pocket and stared at me. I realized then that I shouldn't have said no, and it made me rather embarrassed. After eyeing me for some moments, he asked, Why not? But he didn't sound reproachful. He simply wanted to know.
Well, really, I couldn't stay,
I answered. He began twiddling his white mustache, then without looking at me, said gently, I understand. He was a pleasant-looking man with blue eyes and ruddy cheeks. He drew up a chair for me near the coffin and seated himself just behind. The nurse got up and moved toward the door. As she was going by, the keeper whispered in my ear, It's a tumor she has, poor thing. I looked at her more carefully, and I noticed that she had a bandage round her head, just below her eyes. It lay quite flat across the bridge of her nose, and one saw hardly anything of her face except that strip of whiteness. As soon as she had gone, the keeper rose. Now I'll leave you to yourself. I don't know whether I made some gesture, but instead of going, he halted behind my chair. The sensation of someone posted at my back made me uncomfortable. The sun was getting low and the whole room was flooded with a pleasant, mellow light. Two hornets were buzzing overhead against the skylight. I was so sleepy I could hardly keep my eyes open.
입관하셨지만 어머니를 보셔야 하니까 관이 못을 뽑아드릴게요.
나는 문지기를 제지했다.
안 보시게요?
네. 그는 말을 뚝 끊었다. 그제야 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었나 싶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왜냐고 묻는 그의 말에 나무라는 툰 없었다.
하긴 그러실 겁니다.
뒤에 있던 간호사가 나갔다. 문지기가 말했다.
혼자 계시게 해드릴게요.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다. 문지기는 나가지 않고 내 뒤에 서 있었다. 등 뒤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거북했다. 방 안에는 저물어가는 오후에 아름다운 빛이 가득했다. 무늬 말벌 두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붕붕거리고 있었다. 나는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문지기와 친해져서 이런저런 수다를 나누었다. 문지기는 날씨가 더운 날에는 서둘러 매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체가 빨리 썩는다는 것이었다. 곁에 있던 문지기의 아내가 그를 나무랐다.
당신도 참, 이분 앞에서 그게 무슨 신뢰되는 말이에요?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커피를 마셨고 담배를 피웠다. 어머니 시신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될지 잠시 망설였지만 꺼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문지기에게도 한 대 권했다. 잠시 후 양로원의 노인들이 영안실로 들어왔다. 엄마의 양로원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며 머리를 어색하게 수그렸다.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건지 그들의 버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문지기에게는 제대로 고개를 꾸벅대는 걸 보고서 난 이상한 기분이 되었다. 어쩐지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 와 있는 것 같았다.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A few minutes later, one of the women started weeping. She was in the second row and I couldn't see her face because of another woman in front. At regular intervals, she emitted a little choking sob. One had a feeling she would never stop. The others didn't seem to notice. They sat in silence, slumped in their chairs, staring at the coffin or at their walking sticks or any object just in front of them, and never took their eyes off it. And still the woman sobbed. I was rather surprised, as I didn't know who she was. I wanted her to stop crying, but dared not speak to her. After a while, the keeper bent toward her and whispered in her ear, but she merely shook her head, mumbled something I couldn't catch, and went on sobbing as steadily as before. The keeper got up and moved his chair beside mine. At first, he kept silent. Then, without looking at me, he explained,
"She was devoted to your mother. She says your mother was her only friend in the world, and now she's all alone."
I had nothing to say, and the silence lasted quite a while. Presently, the woman's sighs and sobs became less frequent, and after blowing her nose and snuffling for some minutes, she too fell silent. I'd ceased feeling sleepy, but I was very tired and my legs were aching badly. And now I realized that the silence of these people was telling on my nerves.
"여자는 규칙적으로 작은 소리를 내며 울었다. 결코 울음을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맥없이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여자는 계속 울고 있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여자가 그렇게 우는 것이 내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제 그만 그쳤으면 싶었다. 그렇다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문지기가 내게 와서 말했다. 저분이 자당 어른과 친하게 지냈답니다. 자당 어른이 유일한 친구였다는군요. 이제 남은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여자의 한숨과 흐느낌의 간격이 점차 뜸해졌다. 더는 졸립지는 않았다. 하지만 허리가 아팠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건 이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그러다 얼결에 잠이 들었고 다시 깨어났다. 하루가 지났다. 밖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밖으로 나갔다. 언덕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 바다 냄새가 실려 있었다. 어머니 장례식만 아니라면 산책하기 정말 좋은 날씨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원장 사무실에서 원장을 만났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겠느냐는 말에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런 후 장례식이 시작되었다. 연구차의 행렬을 따라 모두 걷기 시작했다.
The sky was already a blaze of light, and the air stoking up rapidly. I felt the first waves of heat lapping my back, and my dark suit made things worse. I couldn't imagine why we waited so long for getting underway. I looked at the countryside, at the long lines of cypresses sloping up toward the skyline and the hills, the hot red soil dappled with vivid green, and here and there a lonely house sharply outlined against the light, and I could understand Mother's feelings. Evenings in these parts must be a sort of moonful solace. Now, in the full glare of the morning sun, with everything shimmering in the heat haze, there was something inhuman, discouraging about this landscape. At last, we made a move. I was surprised to see how quickly the sun was climbing up the sky, and just then it struck me that for quite a while, the air had been throbbing with the hum of insects and the rustle of grass warming up. Sweat was running down my face. As I had no hat, I tried to fan myself with my handkerchief. The undertaker's man turned to me and said something that I didn't catch. At that same time, he wiped the crown of his head with a handkerchief that he held in his left hand, while with his right he tilted up his hat. I asked him what he'd said. He pointed upward. Sun's pretty bad today, ain't it?
Yes,
I said. After a while, he asked, Is it your mother we're burying?
Yes,
I said again. What was her age?
Well, she was getting on.
As a matter of fact, I didn't know exactly how old she was. After that, he kept silent.
"하늘엔 벌써 햇빛이 가득했다. 햇살이 땅 위로 무겁게 내리쬐면서 급속히 더워지기 시작했다. 지루한 기다림, 검은 상복 때문에 너무 더웠다. 주위의 벌판을 둘러보았다. 하늘 닿는 언덕까지 늘어선 실편백 나무들, 적갈색과 초록색이 섞인 대지,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그린 것처럼 뚜렷한 집들. 그 순간 난 엄마를 이해할 것 같은 심정이 되었다. 이 고장에서 저녁은 서글픈 휴식 시간과 같았으리라.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햇빛 때문에 그런 풍경마저 비인간적으로 보였고 사람의 길을 꺾는 것 같았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영구차 속도가 빨라졌다.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걸음을 빨리 했다. 영구차 인부가 나에게 말을 했다.
날씨 정말 이갈리게 덥죠?
네.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어지간히 많이 드셨죠. 난 어머니의 나이를 몰라서 그렇게 대답했다. 그는 더는 말이 없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을 더는 견디기 힘들었다. 푸르고 흰 하늘, 갈라져 끈적이는 검은 아스팔트, 검은 상복의 물이, 니스칠한 영구차, 향냄새, 더위, 피로. 나는 어리둥절한 채 장례식을 치렀다.
After that evening went with a rush, and also with such precision and matter-of-factness that I remember hardly any details, except that when we were on the outskirts of the village, the nurse said something to me. Her voice took me by surprise. It didn't match her face at all. It was musical and slightly tremulous. What she said was, If you go too slowly, there's the risk of a heat stroke, But if you go too fast, you perspire, and the cold air in the church gives you a chill. I saw her point. Either way, one was in for it. Some other memories of the funeral have stuck in my mind. The old boy's face, for instance, when he caught up with us for the last time, just outside the village. His eyes were streaming with tears of exhaustion or distress or both together. But because of the wrinkles, they couldn't flow down. They spread out, crisscrossed, and formed a smooth gloss on the old worn face. And I can remember the look of the church, the villagers in the street, the red geraniums on the graves, Perez's fainting fit. He crumpled up like a rag doll. The tawny red earth pattering on mother's coffin, the bits of white roots mixed up with it. Then more people, voices, the wait outside a cafe for the bus, the rumble of the engine, and my little thrill of pleasure when we entered the first brightly lit streets of Angers, and I pictured myself going straight to bed and sleeping 12 hours at a stretch.
그 후론 모든 게 신속하고 확실하고 또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있다. 마을 어귀에서 담당 간호사가 그랬다.
천천히 가면 더위를 먹어요.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도 땀이 나서 성당으로 들어가면 으슬으슬 추워지죠.
그녀의 말은 내게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소리로 들렸다. 그 밖에 몇 가지 광경이 머리에 남아 있었다.
양로원의 노인네 페레스가 팔을 절던 것, 신경질과 힘겨움에 지쳐 굵은 눈물을 흘리던 그의 얼굴, 성당, 보도 위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무덤 위, 제라늄 꽃들, 기절한 페레스 노인, 어머니의 관 위로 굴러 떨어지던 핏빛, 흙, 사람들, 목소리, 마을. 버스를 타고 다시 알제로 돌아왔을 때의 심정. 이제 드러누워 12시간 동안 실컷 잠을 잘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 그런 것들이다.
'Today's bookmark.
실존주의 문학, 지중해 문학의 선구자 알베르 까미는 1913년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철학 교수를 지망해 알제 대학 철학과에서 수학했습니다. 하지만 폐결핵으로 단념하고 졸업한 뒤 신문 기자가 되죠. 1937년부터 에세이를 출간하며 작가의 길에 들어섰고 1942년 그의 대표작인 소설 이방인 The Outsider, 시시포스의 신화 The Myth of Sisyphus를 발표하면서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계는 물론 문학계의 스타로 부상합니다. 까미는 이 작품들을 통해 인간 존재의 부조리와 그에 대한 반항의식인 부조리의 철학을 표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대독 지하운동에 참가, 잡지 전투의 편집장으로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만난 장폴 사르트르와 친분을 쌓게 되죠. 하지만 사르트르와 함께 몸담았던 프랑스 좌파 진영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반항하는 인간을 출간하면서 결국 사르트르와 결별하기에 이릅니다. 페스트, 전락을 발표한 뒤 195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3년 후인 1960년 1월 파리 근교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지요? 마땅히 슬퍼해야 할 상황이 전혀 슬프지 않은 경우, 다만 다른 사람의 눈이 의식되어서 슬픔을 연기했던 경험, 아니면 white lies라고 하죠.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다만 예우 차원에서, 덕담 차원에서 한 경험. 케일린.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눈물이 많은 편이라서요. 네. 오히려 남들이 슬퍼하지 않는데 저 혼자 슬퍼하는 경우가 더더욱 많습니다. 이승열 씨는요?
슬픔에 자극, 그러니까 자극받아서 슬퍼지는 경우 포인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평범하진 않아서 남이 슬퍼할 때 저도 슬퍼하지 못함이 더 슬펐고요. White Lies의 경우는요.
아, 네.
그냥 그 순간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아티스트적인 해석이네요.
메르소는 그렇게 사회가 허용한, 아니 요구하는 체면과 거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 아니 아이처럼요, 전혀 알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가 앞으로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좀 보죠. 조두현님께서, 이방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출판사별로 책도 가지고 있답니다. 이방인을 여러 번 읽긴 했어도 이렇게 영어로 접하긴 처음입니다. 영미문학관에서 색다른 이방인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셨길 오늘도 바랍니다. 김수정님께서요. 이방인 얼마 전에 읽었어요.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죠? 요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어쩌면 미래엔 더 많을까요? 까미가 직접 말을 했습니다. 메르소는 다만 지극히 정직했을 뿐임을 이해하는 것이 이 작품의 감상 목적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승현님께서는, 이 햇빛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방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싶네요. 스포일러? 유출? 아니요.
이신 건가요?
약이에요.
아직 약한가요?
네.
이승현님께서요. 어제 처음으로 영미문학관 다시 듣기를 했어요. 변신이랑 프랭켄슈타인을요. 이제는 꾸준히 영미문학관 다시 듣기 하며 복습할 겁니다. 제 사소한 시작을 격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머, 이승현님.
사소한 시작이란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작을 듣기 시작하셨군요.
네. 아무튼 네.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두루두루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영민문학관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미눔사에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은행나무에서 제스민 워드의 소설 바람의 잔해를 줍다를, CNN 뮤직에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새 앨범 3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CF팜에서 3초 만에 녹여 먹는 필름형 가글 애니센스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열리는 뮤지컬 러브 인 뉴욕, 11월 29일 목요일 8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감상 중 들으신 음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켈렉스코가 부른 Sunken Vault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레너드 코헨의 최근 싱글 Darkness였습니다. 마지막 음악 들어야죠. Mr. Mister의 연주와 노래로 Kyri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고요. 내일 화요일 밤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 Good night.